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그러니까 연대기적인 성경 강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대적인 순서를 맞춰서 이 스토리를 우리가 찾아가는 이 말씀이 벌써 96번째 시간이고요. 그 중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열왕기 하로서는 지금 벌써 18번째 시간입니다. 왜 열왕기 하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보내지느냐? 당연히 이제 그 역사 따라 흘러가다가 열왕기 하의 역사, 남왕국이 망하고 북왕국이 망하고 하는 그런 역사 속에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부름을 받기 때문에 그 역사에 맞춰서 우리 선지서들을 하나씩 지금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성경을 살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왕기하도 벌써 이제 18번째 시간으로 지금 이사야도 벌써 우리가 네 번째 큰 단락으로는 40장에서 이제 48장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39장까지 해서 선지서의 이사야 선지를 살펴왔는데, 뭐, 일반적인 선지서의 구조가 그렇듯이 가장 먼저는 뭐, 항상 선지자가 등장할 때는 죄에 대한 고발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고발과 책망과,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고집을 하게 될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경고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보통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우리가 이왕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사명대로 그 길을 걷자라고 권고하는 그런 말씀들이 그렇게 이제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40장부터의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고발과 지적과 여론에 대한 심판과 경고를 다 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잠깐 뭐 지난주에 살폈던 30장 중간에는 히스기야 왕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또 이제 열왕기에서 살핀 거고, 그리고 이제 40장부터의 이 말씀은 이제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선지서의 일반적인 말씀들, 권고와 그다음 위로와 격려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봤더니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이 39장까지는 이사야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관련된 거였는데 40장부터 이렇게 딱 보면 말씀 자체가 지금 훨씬 뒤로 가 있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로 말하면 한 150년, 200년이나 뒤에 가 있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첫 장부터 이미, 그러니까 40장부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제 해방의 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갑자기 이제 39장에서 40장을 넘어가는데 역사적 간격이 되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표를 좀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이제 BC 700년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40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의 말씀은 실제로 이런 히스기야 시대,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를 훨씬 지나가서 200년 후, 그러니까 BC 한 500년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BC,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남유다 왕국이 망하지 않았는데,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패망하고, 그리고도 훨씬 뒤에, 한 뭐 5, 60년 뒤에, 포로로 잡힌 후,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던 포로 잡히는 70년의 기간이 거의 다 찰 무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39장과 40장을 중간으로 놓고, 이거는 한 권이 아니다, 앞뒤가 붙었을 거다, 뭔가가 이렇게 같이 붙여진 거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우리 서론 시간에 이사야를 처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걸 적은 게 아니라, 단독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후대에 이사야 뭐 선지자의 정신을 계승한, 이미 역사를 다 본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적어서 40장 이해의 말씀이 추가됐을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미 뭐 서론에선 살폈으니까 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궁금하시면 서론을 들으시고, 아니면 또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매일 묵상의 말씀을 할 때 내일 월요일용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예언서의 구조상 아까 말한 것처럼 책망과 권면과 위로와 소망이 그렇게 순서대로 들어간다 그랬으면, 당연히 전반부에는 언약을 파기하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과 권면과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 거고, 당연히 후반부에는 이제 이 위로와 권면과 이 권고의 말씀들이 나오게 돼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선다면 참 원래 약속한 그대로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이미 이 백성들은, 이 나라는, 이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기로 한 거죠. 이미 1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지만 이미 여기서부터 이미 마음이 다 하나님께 갈 의지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의 말씀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너희가 그렇게 간다면 나는 이 길을 이런 식으로 이 약속을 지켜갈 거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예언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의 이 저작을 이사야 선지자 뭐 단일 저작설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40장 이후의 말씀은 예언에 관련된 건데 이사야 사후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가깝게는 뭐 남유다의 멸망, 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거는 사실 40장 이후에 정확히 얘기를 하진 않아도 이미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가 자기가 몸이 낫다고 막 바벨론에게 뭘 다 보여주고 그러다가 이미 망해버린다 그런 얘기 들은 거 있죠. 이미 그게 나오고 그러니까 벌써 120년 뒤에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거고 그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된 것에 회복되는 얘기, 지금 우리가 40장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 말씀, 이거는 벌써 이사야 이후 200년이 지난 뒤에 얘기를 예언하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얘기를 보면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메시아가 누군지는 우리는 벌써 알죠. 예수님이라는 걸 알죠. 그러면 언제예요? 벌써 이사야로부터 700년 뒤의 일까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얘기해 가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종말론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의 때까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한 것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 긴 역사 미래의 것들을 예언하시는 것. 그게 이제 40장 이후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 부분은 이런 일들이 이제 예언됐고, 예언이 됐다면 당연히 성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에 성취된 게 나오면 좋잖아요. 이게 나와요. 이사야서가 이미, 이사야가 이미 100년 전, 2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거기 때문에 100년 후, 200년 후에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그게 바로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거죠.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 자체도 메시아의 등장 자체도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연관해서 잘 이해해가면 충분히 뭐 40장 이후의 말씀이 뭐 누군가가 역사를 다 겪고 난 다음에 겪었던 역사를 적어서 붙여놓은 거다 그렇게 보지 않아도 이사야 선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100년 뒤, 200년 뒤, 700년 뒤 그리고 언제일지 알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때까지 이미 우리에게 큰 길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 그게 이제 40장 이후의 말씀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이사야서는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또 그래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죠. 근데 이제 구약 39권 이쪽에는 지금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런 이 선지자의 이 권고와 이런 이 부분이 나온가 하면, 이제 40장부터는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얘기도. 그러니까 그게 신약 성경의 27권에 해당되는 내용과 거의 뭐 비슷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내용이 이 새 언약의 주체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되면서 사복음서죠. 그리고 이제 역사를 쭉 보면 마지막에 새 언약 그 백성들이 얘기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의 얘기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사야서의 이 구조와 내용이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 속의 성경이다 또는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거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40장부터의 내용을 좀 보면 너희는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해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시기가 70년인데요 그거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살펴갈 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70년 기간 동안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그곳에서 더 그러니까 부류가 나타날 거예요. 그곳에 잡혀가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타락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또 대부분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망을 갖는 듯 하면서도 워낙 강대국의 이런 큰 나라에 매료되고 동화되고 흡수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이 아마 또 그곳에 있었겠죠. 근데 이게 지금 70년 후에 대한 얘기라고는 말하지만 사실 이 선지자가 말할 때 먼 미래 얘기보다 중요한 건 그 시대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듣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 그 당시 이렇게 그 이 나라가 정말 이 바르게 서지 못하고 헤매는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말씀들이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우리 눈에도 지금도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인데도 이미 타락하고 떨어져간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동화돼서 뭐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치 못하는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세상에 어떤 이 왕따를 지키고 뭐 핍박을 하고 하는 가운데도 이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 이미 뭐 타협을 하거나 뭐 이렇게 그냥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이 됐으면 빨리 지켜지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그게 미루어지고 있고 언제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도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는가 싶은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오히려 뭐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처럼 이게 뭐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결국 봤더니 타락해가고 자꾸 멸망으로 가는 것 같은 이런 때에 궁금하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실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 우리는 믿는데 근데 왜 이렇게 더디 되는 걸까? 그게 궁금할 수 있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이제 본문 오늘 이번 주 살피는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40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말하냐. 이스라엘아 네가 왜 이러냐. 뭐라고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왜 그러냐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거꾸로 물으시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상황을 분명 말해주는 겁니다.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속에서 생각하기를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래? 바로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이 이제 우리가 살피는 40장에서 48장의 그러니까 전반적인 40장에서 48장의 분위기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어렵고 이 사회는 점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여러분과 저도 이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의 이야기들을 자주 읽으면서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이 공격하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냐?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제 40장에 나오는데 28절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맡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활동을 하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은 늘 성실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들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시라도 1분 1초도 우리와 언약했던 그 언약에서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우리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하신 적은 있어도 떠나신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에 충실하셨고 그 약속이 위배되어 이들이 저주받는 인생이 될까봐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알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거는요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40장 6절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과 명령을 따라 살아내는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른 같이 축복을 하시겠다.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런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41장으로 넘어가면 혹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그럽니까? 라고 물으니까 41장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와라. 그리고 말하자.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항의하는 사람들은 물론 느낌이 그러니까 말할 수는 있지만요. 대체로 하나님이 이래오셨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결국 이게 왜 그런지를 아니까. 그럼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래오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모르고 한순간만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는 그 미래의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 중재를 통해 약속한 게 벌써 8,900,1000년 가까이 된 얘기예요. 그리고 각 시대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벗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약속으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뭐 나시린을 보내시고 그렇게 외치셨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비웃었고 입 닥치라 그랬다라는 거죠. 그게 30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말라는 거죠.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그러니까 똑바른 얘기할 필요 없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쨌든 간에 괜찮아. 그냥 좋은 말만 해줘. 거짓된 것을 보여줘.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실했고 바른 길을 제시했는데 그들은 이제 더 필요 없으니까 아 그런 말 하려면 하지 마. 그냥 우리 좋은 얘기 하자. 좋은 얘기. 어? 그러면서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듣지 않는 세대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하면서 배은망덕한 소리를 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으시도록 또는 그렇게 하나님이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세워가셨다라는 것을 아는 그 간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30장 10절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 앞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해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죠. 오늘날도 물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좀 딱딱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도 대학 가가지고서 맨날 그림책 보고 공부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대학 가서 논문을 그림책으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성장해 갈수록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이건 충분히 뭐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수준은 고등학교 뭐 중학교 수준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런 자체를 지금 무조건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좀 이렇게 좀 그래도 먼저 좀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얘기들을 하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일리 있는 얘기고 들어야 되는 얘기고 전하는 자로서 바르게 전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그 마음의 중심과 뿌리 속에 만약에 지금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편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에게 구창구 해서 이런 거라면 심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를 함께 섬겨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 머리를 모아야 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딱딱해 보이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래도 바르게 전하고 온전하게 전할까. 그걸 우리가 지금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 창조한 백성들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그 귀중한 생명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들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세심하게 인도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를 막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필요 없다. 떠나라. 자기들이 각각 하면서 자기들이 각각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 세상 백성들이 당하는 이런 일들 이거는 결코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생긴 일이 절대 아니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14년을 열심히 종교교육을 하면서 뭐 유월절 지키고 막 하나님의 그 전을 막 세워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국가의 위기를 만나면서 두려워서 믿음이 떨어져서 벌벌벌 떠니까 하나님이 거기에가 철퇴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살폈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참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기를 끝없이 반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세상에서 학대를 받는 건 뭐예요? 강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순종은 실력과 능력이 있고 뭐 돈이 있고 권세가 있어야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세상에 연약한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가장 쉬운 게 순종이에요. 내가 뭐 아는 게 없고 힘도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게 순종이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연약한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잘 순종하는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계속 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이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대로 순종의 삶, 그 약속된 삶을 살면 세상의 강한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딱딱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내 생각에 움직이는 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게 과거에는 무슨 바알이다 뭐 아세라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몰래기다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고 지금도 그렇게 보면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 원하는 대로 뭔가를 움직이고 싶은 뭔가를 찾고 있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우상 숭배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연약하다고 막 저는 연약해서 연약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말씀대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정말 성격도 온유하고 굉장히 좀 유해 보이는데 겉은 그런 거죠. 근데 그가 그렇게 연약하고 유하고 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로 나오지 않으면 그건 교만인 거예요. 꼭 울그락 부울그락 생기고 저처럼 뭐 도적같이 생기고 그래야 그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천사같이 보이고 너무 뭐 이렇게 순해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정말 악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순종을 실력으로 요구했다면 우리 교회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순종을 실력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에 너무 연약하게 너무 작기에 너무 부족하기에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신다. 왜? 그게 살 길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복된 길이니까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뭔가 함께 우리가 협력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뭐 인턴이 되거나 리더가 되거나 이렇게 가는 길에서 늘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얘기하는 이런 거는요 겸손함이 아니에요. 심각한 교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거를 그런 식으로 자꾸 고집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요. 41장에 그 얘기를 합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 거다.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느 날 뭐 요즘처럼 막 바람이 너무 불고 그래가지고 집에 그냥 나무 하나 꺾여졌는데 뭐 그 이 반지를 바베큐 불 장작으로 쓰고도 남을 그럴 걸 가지고 우리 아들이 뒷마당에 갔더니 아 나무가 괜찮고 뭔가 아주 희한하게 꺾었네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제 이 나무가 나를 구원할 그런 나무다 그런 신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생일 선물로 사준 곰인형 바비 인형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다. 곰인형 보고 아빠 엄마 그렇게 부르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번 돈으로 양식 사고 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곰인형에게 아빠 뭐 바비인형에게 엄마 이러면서 일용할 양식과 이런 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도대체. 말 같지도 않은 예와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라 이게 바로 우상 숭배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어딨냐고 그러고 교만하게 고래고래 소리치는 거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택하신 백성들의 이런 정신 나간 삶으로 인해서 지금 가슴이 새카맣게 타가고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얻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곳에서 우상은 헛것이고 하나님만이 참되다라는 사실을 계속 배우질 못하니까, 약속받은 땅에서 그걸 배우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거대한 이 세팅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규모 영화를 실제적으로 찍으려고 하면 요즘 뭐 영화 예산이 엄청난 걸 많이 알죠? 뭐 대단한 걸 우리가, 대단한 시간과 예산에 들어가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근절시키고자 역사 속에 정말 엄청난 그 거대한 나라들을 다 세팅하셔서 결국 이 일을 행해 오시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바벨로니아의 생성과 멸망, 페르시아의 등장, 그리고 그 뒤를 잇는 헬라, 로마, 고대 시대를 주름잡는 이런 강한 나라들이 하나님 예고 속에 나오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다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레스 같은 사람은 페르시아를 세웠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왕이 지금 200년 전 이사야에 의해서 그대로 그 이름까지 언급되면서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렇게 이런 예언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당신들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언약 백성으로 거기서 삼으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대로 만약에 산다면 이 열방 나라 속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만 잘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둠 속에 빛이 되는 너희로 내가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런 역할을 받은 성도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방황하기 시작하면, 방황이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만 길을 알고 우리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지금 다른 거하고 다른 데다가 만약에 이거를 방치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를 낳는 거죠. 온 인류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각자 자기 길로 방황하고 죽음으로 떨어져 갈 때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홍수 심판 이후에 바벨탑 사건 벌어지면서 지금 또 하나님으로부터 다 떨어져가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아브라함과 믿음의 나라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집트로 가서 이제 거의 거기서도 이제 정착이 아니라 죽을 뻔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같은 데 보면 특히 성적인 문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꼭 하세요. 너희가 가나안의 이 일곱 족속의 풍속을 따라 살지도 말고 너희가 나왔던 이집트처럼도 살지 말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말씀, 너희와 나눈 약속한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신 나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가 무엇인지 열방 속에 알려다오. 그런 역할이 너의 제사장 역할이고 그것이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명을 잊고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서 빛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만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우리가 살피는 과정 중에 이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전에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스였잖아요. 이 아스 왕이 그 짓을 했잖아요. 이미 700-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것 때문에 다 멸족당한 그 짓을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아예 그냥 하나님을 처음부터 금송아지로 바꿔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한 사람도 똑바른 왕 없이 결국은 망하고 말았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바꾸고 끝까지 그것을 따라갔던 이 북왕국은 이미 우리가 살핀 것처럼 아시리아에서 패망해서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저쪽 다 아시리아 니느웨 근처나 그쪽으로 다 흩어져 버렸죠. 거기서 노예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 두고도 늘 산당해서 우상 숭배하더니 남쪽 왕국도 이제 곧 망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로소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바라보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거대한 우상들이 우리를 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지만 어쨌든 거기서 다 잡혀가가지고 이 세상에 이 신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강해 보였던 그 이방 나라의 강대국의 우상들이 보니까 다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것일 뿐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한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돌멩이고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반면에 그렇게도 힘이 없어 보이고 자신들의 이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는 고집불통 갖고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역사 속에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이 싹 없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결국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는 싹 없어져요.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지켜가느냐 아니냐 그 문제가 이제 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이 뭐 장로의 유전을 따라가고 그랬던 게 이 포로 시대 때 이거를 정확하게 이들이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자 그러다가 율법주의도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기록이나 여러 기록을 통해 있었던 이 구약의 원본들을 모아서, 그래서 구약, 그러니까 신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원형이 그 포로 시대쯤에 거의 모아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모든 역사는요, 시내산 언약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축복받는 역사냐, 저주받는 역사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가 성경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레위기라는 게 뭘로, 시내산 언약이 성경의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요즘에 신약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건 다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조차 다 버려버리고 이제 우리끼리 예수님 믿고 잘 살자. 말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살아있는 강력한 증거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때로 이제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뭔가 기적을 보고 싶고 표적을 보고 싶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뭐 몇 번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그거 갖고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뭘 갖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강력한 증거는 기도응답도 체험도 표적도 이적도 아닌 이 세상의 인류 역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다. 이게 가장 부인할 수 없고 가장 강력한 성경의 진짜라는 증거라는 거죠. 이 성경과 역사가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성경의 역사를 모르면 다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칫 미신과 이상한 거에 빠져갈 수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42장 9절에도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벌써. 40장 이후에 이제는 이미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또 내일 일을 말하겠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겠다. 그게 지금 40장 이후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불순종하는 북왕국의 패망을 예언했고, 또 그대로 그게 이어졌죠. 그리고 그 전에 아람이란 나라도 그렇게 망하는 것 여러분 봤죠. 이제 아시아가 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국들이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고 또 등장했다가 100년 만에 그 100년이라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거의 비슷하고 그냥 바벨론은 그 역할, 남유다 백성들을 잡아다가 우상 숭배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역사가 바벨론 역사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타나요?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이런 역사들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40장 이후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멀리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더 멀리는 재림하실 예수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세계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지 알 수 없고,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이 코로나19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걸 갖고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 뭐 이런 갖고 말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 말하냐 합니다.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이 잘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이런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징조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백성 중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이 열방의 모델, 거룩한 제사장 나라여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헛된 우상을 섬기고 그릇된 길로 가는 거. 하나님은 그냥 그럼 아니 관둬. 아, 나도 신경 안 써.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이 부분을 하나님이 그냥 좌시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방황하며 죽어가는 백성들, 엉뚱한 데다 경배하고 엉뚱한 걸 찾아가는 이 백성들, 이런 백성들 그런 길에 빠지지 않도록 제일 먼저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 언약, 율법,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42장 21절, 나는 너희를 죄악과 원수들에게서 해방시키려고 너희에게 율법을 분명히 가르쳐줬다. 율법은 해방을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 들었어야 이거를 잘 이해를 하는데,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면서도 뭐 이미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했던 분들이 오해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말씀한테 그대로 잘 보시라는 거예요. 너에게 율법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 이유가 죄악과 원수들에게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우리를 해방시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죄 많은 백성들은 그 귀중한 가르침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그 생명의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귀를 막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경고하는 대로 세계 속에 이 아주 그냥 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약탈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강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의 의지, 순종의 힘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43장에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본래 택했던 그 목적, 왜 내가 너희를 택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게 흘러가는가 하고 탓할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러서 열방의 빛을 밝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명한 구절은 우리의 부르심, 왜 우리가 교인이냐, 왜 우리가 성도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있어도 그냥 내가 너 책임질게, 염려하지 마,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내 고집대로 가고 내 뜻대로 가다가 안 돼가지고 막 억울하고 힘들고 감정으로 지치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이거 되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그 자리로 가기 위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들을 땐 정말 우리에게 힘과 바른 어떤 그 이 영적인 능력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 여기에 이게 그냥 사로잡혔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해해 주는 것처럼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따라 택함받은 자들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가 뭡니까?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보일 그 존재, 그 이집트의 죽음에서 거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에 산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 백성, 그것을 위해 부른 자,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욕심대로 살도록 창조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와 굉장히 배척되는 게 그런 거죠. 이 세상은 네가 느끼는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인생에 한 번 사는데 욜로 해가면서 이렇게 해가고 살아가는 거죠. 아주 그럴싸한 이 시대에 무슨 풍토같이 보이지만 거의 끝에 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욜로를 주장하고 욜로를 이해하잖아요. 그게 마음에 와서 은혜가 되면 그건 거의 끝에 온 사람이에요. 지옥에 거의 다가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무슨 종교의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정말 욜로, 진정한 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순종 속에 있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구대로 살고 이런 것들이 욜로고 무슨 이 시대의 풍토고 그럼 잘못하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을 때 무슨 등에 날개 다니고 뭐 달고 다니면서 구름 타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 속에 보내졌어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보냈어요. 환해서 보낸 게 아니라 어두워서 우리를 보냈다고요. 뭘로요? 빛으로. 그런데 그런 빛을 발해야 될 그의 백성들이 지금 어둠 속에서 같이 놀고 먹고 교회를 그렇게 어둠으로 만들어서 종교 노래에 빠져있는 이런 건 심각한 거죠.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알아야 바르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사명이다 그러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내가 어떤 존재냐를 알면 돼요. 내가 가진 열정, 내가 가진 재능 이걸 알면 무슨 일을 할지 나온다니까요. 내가 열정은 있어요. 뭐 찬양을 열심히 하고 싶고 막 찬양팀 뭐 가수가 됐고 막 그러고 싶은 뭐 그런 사람. 열정은 뜨거운데 재능이 안 돼. 항상 반응이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열정이 있다고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열정과 재능을 알면 자기가 어디 설 줄 아는. 내가 비록 반응이 떨어져서 이거 도저히 어떻게 안 되니까 가수로 노래는 못 부르지만 작곡은 할 수 있잖아요. 예? 뮤지션도 될 수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좀 제 개인적으로 미스테리한 거는 우리 아들이 노래가 항상 반응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가 안 돼, 아무튼 안 되는데 어쩔 때 가끔 춤추는 걸 보면 제가 무슨 뭘 알고 추나 좀 제법 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본 건 아니에요. 보통 뭐 박자 감각이 없고 그러면 개판이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춤추는 거 보면 그렇지 보이진 않더라고. 내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내가 가야 될 그 곳이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살고 싶은가라고 여러분 보려면 먼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특히 지금 이 오늘 본문이 40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들은 정말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움을 줄 거라고 봅니다. 이걸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언급하십니다. 우리가 늘 질문지 그 4, 5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그 질문을 합니까?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오해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 이 40장에서 48장의 말씀들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했으며 그래서 어떤 일을 해 가시는가를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그 중에 하나 43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존재,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사명.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 되는 거. 그게 지금 여러분과 저의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약하고 힘없고 먼지 같은 그런 우리를 만국의 열방 중에서 택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순종이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말씀 이걸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열방 속에 진정한 창조주여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그런 증인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여기 이사야에서만 나옵니까? 아니요. 이 똑같은 얘기를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누구에게나 주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패턴이에요. 전도합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되어야 되는 삶. 그러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중요한 거죠. 증인이 되는 일에는 실력이나 강한 힘, 말주변, 웅변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강한 자, 약한 자, 뭐 어른, 어린아이, 뭐 노인, 젊은이, 남자, 여자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게 순종이라고요. 아까 말씀했죠. 순종은 어떤 능력과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 마음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일에는 특별한 능력이 없고 능력이 필요 없고 단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길을 가든 간에 나는 그 길을 가는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이 하도 우리하고 반대로 가니까 그렇게 가는 게 쉽지가 않아서 우리 안에 자꾸 타협이 생기고 그 타협하다가 나중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할 일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바른 순종의 핵심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순종할 수 없어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데 순종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른 순종을 위해서 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건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건 먼저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열매로서 예배자가 되고 그 열매로서 봉사자가 되고 그 열매로서 선교자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외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삶이요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삶이요 그런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그때 편지가 되는 삶이다 라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혼수 상태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끔찍한 거 아니에요? 물에 빠져나간 죽어간 사람을 건져냈더니 완전히 혼수 상태에서 평생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동안 산소호흡기로 살아간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마치 살아서 생동감 있어 보이지만 사실 중심을 보면 아까 말한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 봉사나 뭐 예배나 이런 게 순종이라고 본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기 위해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거. 교회에 왔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한 가족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런 과정을 전혀 빼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십자가를 함께 져주고 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섬기는 일은 다 싫어하고 그냥 뭐 일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거로만 그게 제일 편하긴 하잖아요. 봉사라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기분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만약에 그 일이 굉장히 커지고 힘들어지면 또 싸움 나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이 육신에 깃든 영혼이지 영혼이 있는 육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정체성은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에 있는 거예요. 심한 화상으로 만약에 온몸이 다 되어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고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에 우리는 정체성을 두질 않아요. 우리의 영혼에 두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해. 그럼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어떻게 돼요? 학생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학생이면서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도인 자녀로서 학생이 된 거예요. 성도로서 내가 이제 학생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생이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다 똑같은 게 그런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직업을 갖고 사업장을 줬더니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주객이 전도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잇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종교가 되고 하나님은 거추상스럽게 돼요. 교회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위해 함께 우리를 섬기게 한 이 섬김이 귀찮아져요.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은 채 자꾸 뭐 학업이다, 뭐 직업이다, 사업이다, 뭐 가정이다 이래가면서 그냥 가는 거죠. 그게 결코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우선순위를 잘못 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교회는요, 무슨 안전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기 위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교회에 가능하면 적게 있는 게 좋아요.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체 리듬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사명에만 온전히 헌신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했던 것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7년에 한 번 모이는 거야, 같이. 7년에 한 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점검하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7일에 한 번이 아니라 7년에 한 번 모였는데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이 사명과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교회 왜 자꾸 와요? 올 필요 없어요. 근데 7일에 한 번씩 모여도 이게 안 될 판이니까 이제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향방 없이 막 살다가 오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 4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지금 다 신앙을 향한 열심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단이고 어떤 사람은 우상이고 이러고 왜 그래요? 다 똑같은 신앙의 열심인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알지도 못하고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소리지만 성경도 안 읽어보고 믿습니다 하는 건 대체로 미신에 가깝습니다. 오늘 교회 속에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면 거의 믿음이 아니고 거의 미신에 가까운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도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하나님 몸으로 제가 몸으로 때울 테니까 무슨 일을 주시든 돈을 내라고 하시든 그건 다 하겠는데 성경만은 제발 좀 저한테 읽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살아요 보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성경을 그럼 다 알아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일단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아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를 받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오고 또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이게 어떤 것보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축복된 삶으로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낸 그런 존재다라는 이 정체성, 이 성도의 정체성, 여기서부터 바른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다. 지금 우리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요즘 이 국민학생 어린애들도 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어느 나이가 미칠 때는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이래도 처벌받지 않잖아요. 어릴 경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딱 넘어가면, 이제 그걸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때가 오죠.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처음 나오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그림책 보여달라 뭐 이렇게 그 괜찮아요 그런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1년 2년 적어도 3, 4년 이상을 다녀가면서도 계속 그러고 있다 이건 아주 심각한 거죠. 여러분 뭔가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교육에 기회가 없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수많은 말씀으로 듣고 또 듣는 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계속 여기서 보이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다. 이거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은 집사, 권사, 장로, 타이틀은 다 가졌는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들을 하지 않는 그건 바지 집사, 바지 권사, 바지 장로, 바지 목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지 사장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저 지옥의 불덩어리에서 건져서 천국 나이트클럽에 이렇게 뭐 노래를 틀어주고 춤추고 놀고 이런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증인된 삶,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43장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열방에 알게 하는 누군가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그런 자리를 자꾸 회피하고 있는 거, 이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리 온유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이래도 우상숭배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게 뭐 자기가 뭘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뭐 갖다 바치고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제사장, 그 사람을 낳는 생명이 되는 거, 이게 뒤바뀌어져 버려가지고 심지어 교회도 자신의 만족을 위해 나오는 거라면 이게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 더 바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뭐 더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뭘 더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말씀답게 살지 않고 있는 거, 그 자체가 좀 심각하게 말하면 우상숭배라는 게 그게 고집이고 그게 욕심이고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몰락의 길로 가는 그런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수치를 당하고 이 나라 저 나라 붙들려가지고 짓밟히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왜 수치를 당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4장을 통해서 언약된 백성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너희는 나를 증거하기 위해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죽음에서 불러내어 약속된 나의 증인들이다.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로 67년, 뭐 60년, 70년 세월이 흘러도 나를 믿고 겁내지 말고 우상숭배가 얼마나 허망한지, 니네가 그렇게 천년을 살아왔으니까 보세요. 천년을 고집스럽게 살고 70년으로 해결하는 거, 그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천년을 잘못하고 70년으로 해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천년을 참아주시고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고생시키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이 마음을 알아라, 잊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잡아온 이 바벨론도 내가 곧 없앨 거야. 얘들은 벌써 이미 회초리로서 너무 교만해졌고 쓸데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 아수르가 그랬다고 그랬죠. 회초리로 두 대 때리고 하더니 두 다리를 자르고 온 게 아수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멸망시킨다고 그랬죠. 바벨론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도 결국은 문 닫고 그 다음으로 누가? 내가 세운 왕, 그게 누구예요? 고레스, 퀴로스, 다 페르시아의 이 사람을 통해서 다 무너뜨리고 얘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기회를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45장, 그래서 세상의 짓눌림에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의심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를 짓누르는 그 바벨론도 곧 페르시아에서 망할 거고 그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역사적으로 벌어질 일들을 너무 정확하게 예고하시고 예언하시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이미 이런 역사가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를 알고 깨닫게 됐잖아요. 예언과 성취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또 말씀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 페르시아의 퀴로스의 이름을 2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이름을 예언하고, 이 사람이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 이름 그대로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일을 BC 539년에 이루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는 핵심 속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알았냐? 다니엘도 이 성경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퀴로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200년 전에 예언됐다. 그리고 당신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담대하게 말하고 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퀴로스가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순종하는 믿음.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찌됐든 간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물론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우리 서로 위로하고 한 교회 공동체를 서로가 통역자가 돼서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알게 하신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47장, 48장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 결국 바벨론은 무너뜨릴 것, 예루살렘을 회복할 걸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우리가 그나마 이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라고 그랬죠.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았으면 이미 다 지옥 갔어요. 예? 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심판받고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공의와 정의를 지켜주시면서 이 세계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진 자, 돈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이 그나마 우리를 이렇게 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 이사야 40장, 또 48장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정말 참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쳐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내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과 함께하세요. 이 수없이 쏟아지는 이 40장에서 48장에 이 하나님의 그 이 외침을 여러분 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 한 주간 주님의 그 믿음을 주신 말씀을 따라 마음에 좀 의심을 좀 버리고 이렇게 여러분 지금 셀 속에서 또 직장, 뭐 사업터, 학교, 친구 관계 모든 것 속에서 힘으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